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배를 만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이란으로부터 대형 선박 10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업 관련 업체들은 이란이 현대중공업에 대형 컨테이너선 4척과 중형 탱커 6척을 발주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액은 약 6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계약 선박들은 오는 2018년 3분기에 이란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만일 이 거래가 성사되면 이는 대이란 제재가 풀린 뒤 이란이 처음으로 외부에 발주한 선박 건조 계약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이 계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22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지원금 요청액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유엔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33개국에 걸친 취약계층 9,280만여 명을 지원하는 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억 달러는 시리아 난민 지원금입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예산 요청 규모는 1992년 27억 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만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 갈등에 따른 지원 수요가 8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화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밤 11시 30분경 오클랜드 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예술가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소방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도 화재 현장을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를 추진해온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59.95%, 찬성이 40.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렌치 총리는 출구조사에서 이미 완패가 예고되자 자정을 넘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치개혁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인권 등 의회의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 총통으로부터 받은 축하 전화에 대한 중국 측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4일 트위터에 중국 측으로부터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는 대화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하해도 되는지 혹은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지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미국에 물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 2일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했습니다. 미국 정상이 타이완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플루토늄 폐기 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에너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 있는 플루토늄 6톤을 폐기하는 작업을 IAEA가 참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3월 플루토늄을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서 희석하거나 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번에 처리되는 플루토늄이 다시는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된 플루토늄은 특수용기에 담겨 방사능 폐기장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IAEA는 참관하고 확인합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미국 정착을 위해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 등의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 방문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북부 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내 한국 내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8명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 행렬이 북한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NK인 지식인연대는 5일 서울에서 최근 탈북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언론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K 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이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그쳤습니다. 언론 설명회의 발제자로 나온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입니다.
특히 탈북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 체제에서 생활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이해가 충분할수록 고위층의 이탈이 북한 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해서 이번 그 조사의 그 결과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주민생활 개선 여부에 대해선 89%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서 64%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대부분이 속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41%가 다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2%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습니다. 송금 액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1,000를 송금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2,000가 27%, $3,000가 14%, $4,000가 7%였습니다. 북한 가족들에게 송금된 자금의 용도는 생계비가 67%로 가장 많았고 장사 미천은 21%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은 북한을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전 통일을 이룬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대북 송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인다면 그건 그만큼 북한의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김정은 정권을 밑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지난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 57%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답했고 통일경제발전의 기여라고 답한 사람들은 19%,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창구는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선 54%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북핵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89%가 지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엔 북한이 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22%, 중국이 16%, 그리고 한국이 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교육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20명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성공적인 미국 내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당장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고 전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나이든 탈북자들은 실용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교육적 야망을 가진 젊은 탈북자들은 경제 사회적 자립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꼽았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는 데는 다수의 걸림돌들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탈북자라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한 직후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난민 제도도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교육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자신에게 낯선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와 대안학교, 개인의 필요에 맞춘 교육기회 제공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탈북자들은 새로 도착한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고용 기회의 성격과 기술 분야로 진출하는 데 따르는 장애물 때문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지위 상승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자 6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1명과 14세에서 20세 사이 1명, 30대 1명, 51세에서 64세 사이 1명 등 여성 4명과 30대와 40대 각각 1명씩 남성 2명 등 모두 6명이 지난 11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위튼에 정착했고 나머지 2명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또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209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동안 매월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개인 7명과 단체 16곳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죠.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137225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무기 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련 활동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에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석탄, 노동자 송출, 그리고 조형물 제작업체 등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고,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이, 또 조형물을 만드는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동부가은행, 라산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나 노동력 해외 송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 발표된 제재 목록에는 연식과 기종 등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정보도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에 에너지부터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 야욕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도발에 나서자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5곳, 그리고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잇따른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의 연이은 독자 제재 발표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강력해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 미국 3국이 차례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 측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루 앞서 발표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함께 보완 발전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각각 독자 제재를 하는 동시에 3국 중 다른 나라가 내린 조치도 자국의 제재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유럽연합이나 호주 등 국제사회의 추가 독자 제재를 견인하는 포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독자 제재를 하니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은 독자 제재를 갖다 한미 리스타트를 끊어야 이렇게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지. EU부터 독자 제재를 하진 않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석탄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등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수출과 관련해 강북무역, 대원무역회사, 원유 수출과 관련해선 원유개발총회사,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선 북한 능라도 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등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석탄 수출, 원유 개발, 유류 개발과 관련해 강봉 무역과 원봉 무역, 백설 무역, 원유 개발 총회사 등을,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선 대외 건설 지도국, 남강 건설, 철연 건설 등을 각각 금융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서 미국 측이 이미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의 단둥 훙샹 실업 등 15개 단체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측이 이번 독자 제재에 처음 포함한 만수대 창작사와 고려항공, 대외건설지도국 등과 지난 3월 제재 대상에 올린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엔 훙샹그룹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미한일 3국의 잇따른 독자 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재산도 취임 후에 6개월 이후가 될 거거든요. 잘하면 1년 가까이는 현재 모드로 압박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모두 대북 제재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죠.
미한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 지속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올해 들어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계속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일 VOA에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자국 내 북한인 노동자 수를 조정하는 양자협정이 없고 폴란드 내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 비자 발급은 폴란드 영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폴란드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는 2일 VOA에 올해 상반기 177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7명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노동 사회 정책부 대변인실은 노동 허가증은 폴란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외국인이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도 취업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면 폴란드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노동 허가증을 받은 177명은 폴란드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북한인들이거나 허가증을 받고도 비자를 못 받아 폴란드에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로 풀이됩니다. 폴란드에서 노동 허가증을 받은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몇 년간 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가족 노동사회정책부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2010년에는 335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고 2011년에도 335건, 2012년에는 최고 많은 509건, 2013년에는 304건, 2014년에는 342건, 2015년에는 482건을 발급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엄격한 노동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폴란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똑같은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경경비대가 외국인들의 고용 환경을 감독하고 작업장에서의 법 준수 여부를 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들이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의 아프텐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 행정부 교체기를 맞아 대북정책 공조와 신규 안보리 결의, 또 3국 독자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과 연이은 미한일 대북 독자제재 발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동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에 관한 중국 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내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미화 32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담요와 가재도구, 상수도 시설 자재 등이 전달됐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내 대북 민간단체 세 곳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16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가 보낸 구호품에는 담요와 침구류, 상수도 시설 자재와 임시 화장실 자재, 폐기물 처리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 원조도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 8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식량을 제외한 식수 위생 관련 물품 위주로 물컵과 숟가락, 젓가락, 냄비 등 가재도구와 빨래비누, 화장지, 치약, 면도기, 거울, 수건, 물정화 알약, 태양열 램프 등을 지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도 8만 달러 상당의 가재도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가 전달한 구호품에는 위생용품과 조리기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재민 11,928가구를 위한 새집 공사가 끝났고 11,700여 채의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재민 12,000가구가 새집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새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내봉 12,000벌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개인 후원자를 비롯해 사단법인 우리민족과 흥사단, 평화 3천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고 물품은 국제지원단체 등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또 지난달까지 목표 모금액 4억 원, 미하로 약 34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지원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퇴임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본인의 한국 대선 출마 여부는 퇴임 이후 가족, 지인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일 VOA 유엔 주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러웠다면서 당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두 한국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it was regrettable that all my planned visit to DPRK had to be cancelled. It was a unilateral.
지난해 5월 반 총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이후 북한의 취소로 방북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실망감을 표출한 겁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촉발된 높아진 긴장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보리가 북한 문제라는 한 가지 주제로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지도부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I'm urging as a Secretary General again to people and authorities of DPRK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international
북한인과 북한 관리들이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시금 충고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Korean people should be able to overcom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return to normal government.
또한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훌륭하고 회복 가능한 성숙된 민주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한국이 더 나은 미래와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 총장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한 달이 남아있다며 당분간 이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으로 되돌아간 후 한국 사회 지도자들과 지인들, 가족과 대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반 총장은 지난 2006년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에 피선된 뒤 이듬해인 2007년부터 10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퇴임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 내 탈북민과의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나타난 건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류 감시기구의 이관형 연구원으로부터 북한 내 마약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 내에 북한 마약류 감시기구가 최근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구를 만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신방권의 북한인권침해 기록을 조사 연구해서 지난 10월 10일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식에서 보다 세부적인 북한인권침해 문제 모니터링과 조사를 한다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침해 문제와 관련된 이 조사기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마약 유감시기구뿐만 아니라 핵무기, 생물화학무기와 인권감시기구 그리고 해외 북한인권감시기구, 유엔의 권고이행감시기구 그리고 사형감시기구 등 총 5개의 감시기구를 발족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북한 마약류감시기구는 발족식을 겸해가지고 그간 조사한 결과 중에 일부의 결과 발표를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 겸 개최식을 겸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사용 실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은 이 발표자 개인적인 소견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결과가 최소 30% 정도였는데요. 그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NKDB가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 이탈 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결과치가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결과들을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첫 번째는 이 양적 데이터 그리고 질적 데이터, 통계 조사 데이터와 심층 면접 조사 데이터 모두가 북한 주민들의 마약 소비와 사용이 심각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달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북한 내에서 누구라도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노출 가능한 구조적인 환경이 오래전부터 조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층까지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역에 걸쳐서 마약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사람들 개개인의 경제력, 즉 구매력과 구매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주민이든 농사꾼이든 그리고 채소를 파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성별, 연령별,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세미나 주제가 이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와 사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운송 혹은 육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제투자 과정.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단계별로 마약 유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 차원은 빼고 북한 주민의 소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일단은 생산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데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똑같이 생산과 소비와 그리고 운송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면접 조사에서 이번 세미나 결과에서만 발표한 생산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함경남도 함흥시가 생산지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마약 생산자들이 각 전 지역에 배달을 하거나 그리고 직접 중간 상인들이 마약 생산지인 함흥시를 가가지고 마약을 구매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소분집,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보통 소매상들을 소분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소분집에 분배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를 하는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마약 종류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는 건가요?
네, 마약 종류는 대표적인 마약 종류가 메스암페타민과 오피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메스암페타민을 얼음 혹은 빙두,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냥 빙이나 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메스암페타민과 아편을 쓰고 있고 마약을 내부에서 이른바 유통되는 마약 같은 종류는 코카인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핀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약물의 종류인지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거기 안에서 통용되는 은어로서 덴다와 총탄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일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장례식이나 생일잔치에서 그리고 사우나 안에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친구 집에서,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그리고 식사 후에나 아플 때나, 특히 치료제를 써도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잡고 있어가지고, 뭐, 감기나 두통이나 복통이나 대장염이나, 혹은, 장기 질환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이미 마약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북한 말 표현으로는 수정 보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표현으로는 개정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관리법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른바 널리 알리는 공지 형식인 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보안원이나 보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단속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안원과 보위원들 역시나 이 사람들도 일반 소비자들이나 마약상들에게 이른바 마약을 제공을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까요?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 뭐 단속이나 계몽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는 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요. 단순히 마약 부분을 통제만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더욱이 저희 같은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이 민간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 공조가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관영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마약류 감시기구의 이관형 연구원과 함께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농군들의 희열과 낭만을 담은 무용 박편무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탈북 여성들로 이뤄진 평양예술단의 공연 현장입니다. 평양예술단은 북한민족예술단 수석단원을 지낸 김영희 총감독과 김신옥 단장,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북한의 무용과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단의 단원들 중에는 북한에서도 예술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관심은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한국에 와서 무용이나 노래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용수인 윤나리 단원은 어릴 때 북한에서 무용을 하다 한국에 와 성인이 된 후 예술단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윤나리 단원입니다.
저는 무용수고요. 예, 무용 작품에는 다 출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예, 거기서 부모님 권유를 해서 조금 배우다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 예술단을 찾게 됐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귀여운 일동 같은 정도로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 선생님한테 이제 무용 배워서 더 작품이 서게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고요. 디테일한 동작 같은 거를 더 배우게 됐죠. 부모님이 어쨌든 그 문화에 계셨던 분이니까 저도 여기 북한 예술단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고향이 같으니까 예, 더 꺼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역시 무용수인 하예주 단원은 오랜 시간 무용을 해왔는데요.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모여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일했던 거라 평양에서 그냥 공연을 하다가 어렸을 때 공연하고 여기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네, 그래서 지인으로 소개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다가 무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했기 때문에 계속 무용도 해온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을 계속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어렵죠 조금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도 잘 맞고 공연 내용도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같이 똑같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왔던 공연이 뭐 쟁강춤이나 계절춤 여러 되게 다양해요.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양예술단의 4년차 무용수인 이현서 씨는 북한에서 노래를 하다 한국에 와서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노래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안무가님한테서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을 하는 게 더 신나고 더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공을 바꿔서 아예 통학은 안 하고 이제 무용만 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북한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술 쪽에 하면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이런 일하거나 이런 뭐 그런 농촌에 이렇게 막 일하러 나가는데 그런 게 많이 면제가 되고 그런 게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예술 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내가 줘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안무가님한테 이제 저희 안무가님이 워낙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끌어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북한의 무용은 빠르고 경쾌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객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무용은 빠르고 이제 음악에 박자가 빠르고 이제 경쾌하고 약간 박력 있는,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보면서 되게 지루하지 않고 신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하세요. 북한도 요즘에는 무용이 많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좀 안무가님도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매 해마다 새 작품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평양예술단은 거의 매일 공연 무대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하지만 공연 중에서도 잊기 힘든 공연들이 있습니다.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진강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군무, 이제 칼춤이라고 그런 무용도 있고, 뭐 박편무. 박편무는 이제 막 박력 있고 엄청 신나는 이제 막 그런 거고요. 뭐 저희 대표 작품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은 무대에서는 그런 작품을 이렇게 못 보여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어르신들 좋아해요, 이제 저희 공연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북한의 가족들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공연 보고 마지막엔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는 뭔가 되게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또 보여주고 그런 게 또 이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희망 같은 그런 거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하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저희는 정말 공연을 많이 다녀서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아무래도 큰 극장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열심히 자리 잡고 살으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술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예술로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평양예술단 단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북부지방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에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0도,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영하 3도, 낮 기온 3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과 해산, 삼지연에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5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영하 12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흐리며 오후에 동해북부 먼바다에 한때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 5미터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에서 3미터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잉여 플루토늄 폐기 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에너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 있는 잉여 플루토늄 6톤을 폐기하는 작업을 IAEA가 참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3월 플루토늄을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서 희석하거나 분해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변에 처리되는 플루토늄이 다시는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된 플루토늄은 특수용기에 담겨 방사능 폐기장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IAEA는 이 작업을 참관하고 확인합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불필요한 플루토늄 34톤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이란으로부터 대형 선박 10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업 관련 매체들은 이란이 현대중공업에 대형 컨테이너석 4척과 중형 탱커 6척을 발주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액은 약 6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선박들은 오늘 2018년 3분기에 이란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이는 대이란 제재가 풀린 뒤 이란이 처음으로 외부에 발주한 선박 건조 계약입니다. 이란은 컨테이너 선박 약 158척을 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유엔 제재 대상이었던 기업 소유였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이 계약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도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로이터 통신에 중국 정부가 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만일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과 미 국무부 관리들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36명이 숨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화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밤 11시 30분경 오클랜드 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소방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도 화재 현장을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이를 추진해온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59.95%, 찬성이 40.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렌치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미 완패가 예고되자 자정을 넘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치 개혁을 담은 이번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상원의원을 현행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 불신임권 등 핵심 권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 권한 강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엔은 내년에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22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지원급 요청액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유엔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33개국에 걸친 취약계층 9,280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억 달러는 시리아 난민 지원자금입니다. 유엔의 인도 지원 예산 요청 규모는 1992년 27억 달러로 시작해 해마다 늘어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 갈등에 따른 지원 수요가 8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